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증인이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적으로 사용하여서 제작한 지혜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예시를 한국어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띄워주시겠어요?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다소곳이 피어 있는 라일락 꽃송이가 마침 바람에 고개짓하듯 사랑스럽다. 혹시 이 짧은 시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가나다라 순서대로 되어 있죠. 사실 시편 119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미를 더 우선적으로 번역하다 보니 고로한 맛을 알파벳 순서를 살릴 수가 없게 되었죠. 시편에 다른 알파벳 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각 알파벳을 한 차례 사용하여서 진행을 하는데 이 시편 119편은 각 알파벳을 8차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리고 8번씩 반복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A가 1절에서 8절, B가 9절에서 16절,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8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76개의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성경책 보시면 119편에 동그라미가 22개가 찍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어요?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하나, 9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찍혀 있죠. 그게 내용상 구성이라기보다는 알파벳으로 묶어 놓은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큰 주제를 이야기해 드리면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대로 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율법 신앙의 복됨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하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일정한 흐름, 기승전결 요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아름다움과 그 율법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다 할 구성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배워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그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즐기도록 제작된 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히브리어 15번째 알파벳 사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치면 S, 한글로 치면 시옷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분류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의인, 그리고 나쁜 사람, 악인을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다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보통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법을 잘 지키면 누구나 좀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혹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다 할 때 법만 잘 지켜서는 좀 착한 사람의 그 느낌을 잘 살리기는, 완전히 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주관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가, 이게 착한 사람인가, 나에게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중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반드시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본문에는 악인의 모습이 세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악인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악인은 누구이고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고 나는 선한 사람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잘 돌아보신 후에 앞으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그 악인의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돌이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 1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악인의 첫 번째 모습이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 품은 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악인들이다, 악인이다 라고 하면 악한 마음 품은 자를 악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악한 마음 품은 자가 아니라 두 마음 품은 자를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악인이 단순히 그저 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지요.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권을 남겨놓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 이 전체 문장을 기록한 사람은요, 두 마음 품은 자를 내가 미워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 악인과 반대되는 사람, 즉 의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113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차이는 내가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는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두 마음 품은 자, 그 악인도 때로는 이런 경우겠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 법을 실천할 수 있고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도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법 준수하는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인이라면 이 법,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득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그 법 자체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같이 듣고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그 백성조차도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잘 두고 봤다가 나에게 득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결과를 확인하면 거기에다가 올인하려고 머뭇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게 바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자, 두 번째 악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전에는 마음 가운데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자신의 이익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난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악인의 상태인 겁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 다른 것이 자기를 움직인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악한 행동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행동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두 가지로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라 한 것을 하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행동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을 어기고 하는 것은 조금 명확하게 그것이 악한 행동이다라는 사실이 사실 티가 나고 드러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을 딱 넘어버리면 자신도 알고 남도 그것을 알고 있죠.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신마저도 모르고 혹은 자신을 속이기도 참 좋은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구약에서 제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 왕이 아말렉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기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인간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남녀노소, 가축을 다 죽이라 하시는 그 명령, 다소가 아니죠. 너무 잔인해 보이고, 남자까지 죽이는 것은 적군이기 때문에, 적 병사기 때문에 죽이는 건 이해되지만 연약한 여인과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불쌍한 가축까지 다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잔인한 것, 그런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손실을 낳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감정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 손실, 이익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악을 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완전히 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칠 때도 이러한 형태의 전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은 15절에서 보세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마치 다 한 듯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의 대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순종과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와 대조적으로 제사와 순양의 기름은 지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사와 순양의 기름이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특히 이 구약시대 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제사였고 그때 드려지는 것이 순양의 기름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러한 정황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이 좋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명확하게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기에 그가 좋은 것을 드러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사울은 자신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지금 이들이 이 사울과 그의 백성이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반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추궁하다 보니까 비로소 사무엘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행악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악이었습니다. 남겨놓는 것이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더 좋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이 행악할 때 아무도 그 사울을 행악자라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와 양 소리를 들으며 좋아했을 것이었죠.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무엘만 지금 그 상황에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말씀을 알았던 사무엘만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행악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행악이며 그 기준은 그저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의 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행동하는 것이 선, 그게 아니면 행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시편 119편 1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자, 악인의 세 번째 모습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자, 순서대로 볼까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둘 다 품고 있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마음이 튀어나와서 행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율례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이 행악자다,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118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들이 율례에게서 떠났는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 뒤에서 뭘 하고 있죠? 속임수를 하고 있습니다. 율례에게서 떠났으면 땡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계속 무언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인은, 이 시편의 저자는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속이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떠난 척하지만,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은 듯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주의 율례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율례에서 떠났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겉으로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행하고는 있는 척하고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은 연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인인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의 눈에는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십일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합니다. 회를 칠해서 아주 아름답게 겉을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헌금 잘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런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는 무대 위에서만 행해지고 무대 밖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대 밖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무대에서 벗어나버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그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혹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혹은 그들이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곳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악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1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 다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말씀에 비춰서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물었죠. 악인과 선인의 착한 사람의 나누는 기준은 무언가? 거기서 아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많이 베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악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늘 의인에 속한 편이었죠. 물론 우리는 바울과 모세와 같이 아주 의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인의 편에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날로 우리의 모습을 발전시켜서 더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으로 갖고 가야 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좀 쉽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에 찌꺼기처럼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가 과연 나는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돌아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지금 머릿속에 이 악인의 세 가지 요소를 들으셨을 때 생각나는 다른 사람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 그게 자신의 가족이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 없는지 과연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셔서 오늘 설교 후 기도하는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버림받지 않도록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의인인 척 이 자리에 잘 앉아 있었는데 그것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오니 성령 하나님 힘주셔서 내가 그러한 의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